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2025년부터 복음과 교회를 진행하게 된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의 선교 소식과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한나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혹시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인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중국 서남부와 또 인도의 동북부 쪽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불려요.
맞아요. 그 산들을 히말라야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10개 중에 무려 6개가 네팔에 있어요. 그 높이는 모두 해발 8,000m가 넘습니다.
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해발고가 2,747m고요. 그런 백두산도 정말 높은데 네팔에 있는 산들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높네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때쯤에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 본 적이 있는데요. 넓고 하얀 구름을 뚫고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을 여럿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겠어요.
맞아요. 처음 보는 광경에 저도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네팔이라는 그 나라의 면적은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한반도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한반도의 영토는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팔은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로로 긴 네팔의 위쪽 지역은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 높은 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국토 면적도 넓지 않은데 그렇게 큰 산들이 많다면 사람들이 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해변이나 넓은 평지나 또 강들 주변으로 도시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네팔에는 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큰 도시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보통 높은 산이 아니라 8,000m가 넘는 산들이 쭉 이어져 있으니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생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팔에는 큰 도시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큰 산 골짜기 사이사이에 조금씩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높고 깊은 산 속에는 가난한 소수민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네팔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희 북조선에서도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네팔은 공업이나 농업 같은 산업이 발달이 되질 않았어요. 주로 관광업을 주로 주요 수입으로 삼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멋진 산에 오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외국인 등산객, 관광객들이 네팔에 찾아오거든요.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가까이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네팔의 웅장한 자연을 직접 가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정말 멋진 네팔이지만 그 평범한 보통 네팔 사람들, 특히 산 속에 사는 소수민족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팔도 인도처럼 힌두교를 따르고 있고 또 힌두교 경전에 따라서 신분을 나눠서 차별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고 산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일할 곳도 많이 없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대부분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 주변에서 살면서 등산객들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등에 지고 그 높은 산을 오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높은 산을 그냥 오르기도 힘들 텐데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일을 한다니 정말 힘들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체력으로는 어렵겠어요. 산에 살고 있는 네팔의 소수민족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군요.
네. 그런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네팔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역하시는 정연희 선교사님의 소식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연희 선교사님은 10년 넘게 네팔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네팔에서 있던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편지 안에 여러 가지 간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미님께서 하나씩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팔에는 몇 년 사이에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거나 호숫가에서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도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에 보위부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들일 경우에는 그렇게 잡히면 추방당하게 되죠.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전도 여행을 온 사람들이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힌두교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병들어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를 받은 두 명의 승려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아픈 병을 치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중에 외국인들은 며칠 후 바로 추방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던 네팔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두 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팔에서는 아직도 길에서 구걸하는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다는 이유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정 선교사님 편지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해 살아가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매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브라는 용어가 우리 북조선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또 많은 분들에게는 말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로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고 치유를 회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라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잖아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 예수님을 모의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참 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네팔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높은 산들이 그 땅을 가득히 덮고 있지만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의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 네팔의 정치 지도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며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세례조차 주지 못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끌고 가거나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팔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닫힌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고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네팔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정연희 선교사님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조띠라는 네팔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두려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 함께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띠는 남편과 어린 딸이 있지만 현재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조띠는 시댁에서 온갖 미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나타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나가든지 죽든지 하라는 말과 함께 독약을 건네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던 조띠는 그 독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조띠가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조띠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야 그녀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태에 있지만 저는 이 힘든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조띠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팔 친구 조띠를 향한 정연희 선교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따로 없는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 소식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이 네팔 안에 임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네팔 땅이 변화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연희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네팔 친구 조띠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띠를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요청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네, 이번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연이 선교사님의 현지인 친구 조띠를 위해 기도합니다. 낮은 신분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미움받는 아내로 살고 있는 조띠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조띠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정연이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조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조띠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띠가 안전하게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조띠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네팔의 소식을 들으면서 구약성경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동쪽에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작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 위에 올라 주위를 바라보면 성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고대의 도시들처럼 예루살렘도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성을 둘러싼 웅장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산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든 저 산을 넘어서 적들이 침입해올 수도 있다. 그러니 저 산들도 완전히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나의 앞날을 지켜줄 것만 같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전한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적어도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고 웅장한 산과 멋진 풍광을 가진 나라 네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정연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네팔을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곳곳에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팔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산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도 결국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다윗왕처럼 사실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저 멀리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싼 산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네팔 땅 가운데 특별히 정연희 선교사님과 그 친구 조띠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정연희 선교사님 편지를 읽고 같이 우리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혹시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느꼈던 점이나 또 소감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아, 네, 제가 먼저. 저는 선교사님의 친구인 조띠의 삶을 편지를 통해서 접하면서요. 북조선의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또 여기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남녀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조선에서 고향에서 해산이라는 지역 백두산 아래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백두산에도 자주 갔었는데요. 백두산에 가면 그 백두산을 불리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신백자의 머리 두 자리에 써가지고 1년 사실상 저 항상 하얀 산이다. 물론 그게 얼음으로 항상 덮여있다라는 게 아니라 부싯돌 같은 그런 돌들이 덮여있지만 7월에 올라가도 산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었던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그만큼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먹고 살 땅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했던 게 혹시 목사님 네팔은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 위쪽은 대부분이 중국하고 다 있고요. 그 아래쪽은 거의 다 인도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나라를
그렇네요.
위아래로 두고 있는 작은 나라예요.
심지어 두 나라가 또 사이도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땐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쪽으로 붙었다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인도 쪽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그래서 굉장히 네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중국이라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산 지역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나는 게 없거든요. 해산은 해발고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벼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농사와 강냉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부분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 많은 부분들을 의존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해산이라는 지역은 엄청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삶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나라적 상황도 안 좋은데 아까 보이브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 북조선의 상황을 보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너무나도 안 좋은 아저씨인데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더욱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요. 나라 잃은 백성의 소름이 얼마나 큰지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비록 많은 어려움을 비교적 적게 당한 편이지만 탈북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많은 분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면서 수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하면서 비천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가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무엇을 의지하리요? 라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백두산도 아니요. 옆에 있는 중국도 아니요. 우리가 다 벌거벗겨져 있는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네팔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북조선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북조선 또 탈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으면서 많이 기도하고 저 자신에게도 많은 응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믿음 안에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제 이름은 칼 마르틴이며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당신들의 상황에 대해 듣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성경을 갖고 있을 수도 없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그의 보호의 손을 펴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북조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뉴엘라라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2025년 올해부터 북조선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중심에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의 마음, 겸손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편 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는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조선 땅 가운데 이렇게 새해 첫 예배로 예배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아갈 예배당은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악의 무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죄인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2025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강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조선에 계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테레비에서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하이파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 홀로 싸운 그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하이파에는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왜 유명하냐면 오래된 유물을 유리 가림막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살짜리 한 아이가 전시되어 있는 3,500년이나 된 항아리를 깨뜨리고 만 겁니다. 가격을 따질 수도 없는 이 귀한 유물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더 이상 원형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 책임은 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박물관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박물관은 아이의 실수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깬 항아리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아이를 불러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이죠. 다행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또 둘러보면은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3500년이나 된 항아리를 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 깨버린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 한반도처럼 분단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함으로 멸망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혼 증서까지 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맺은 관계는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고 사라졌습니다. 그중 소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남아서 혼혈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버림받았다라는 마음, 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때론 남유다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 남유다는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예루살렘처럼 여기고 모세오경을 조금 바꾸어서 사마리아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나름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마리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 이번엔 남유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선지자 말라기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처럼 남유다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며 그 사랑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버리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이 기간은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인데 성경에는 이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400년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큼지막한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밀려 세계의 주인자리를 내어주었고 또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게 밀려나고 맙니다. 또 세계 역사상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초대 황제 아구스도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아무도 눈길조 주지 않는 이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유대 땅에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고 그것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깨어진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서에 맞게 깨진 항아리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후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또 분단되어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인 이 조선 땅에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공식적이고 유일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기능과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전은 예수님 그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이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항아리처럼 깨졌지만 예수님은 그 깨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회복하셨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말라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깨어버린 남유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며 차갑고 냉소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아리처럼 깨져버린 남유다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혼 증서까지 써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섯 명의 남편에게 이혼과 또는 버림을 받았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나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안쓰러운 여인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들에게 다시 손을 뻗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북이스라엘을 초대하시면서 법적으로 정리되고 무참히 깨어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에 깨져버린 이 항아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손을 뻗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깨져버려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으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 조선에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깨어져 버린 북과 남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괴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의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사마리아와 같이 나름 애쓰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처럼 무참히 깨어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또 이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귀한 항아리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산산조각나버린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져버린 모든 것들에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한강 목사님과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북조선 연합교회 신자분들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입니다. 간단하게 목사님, 첫 주에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준비했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임하시면 장소 사람 모두를 바꿔놓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예배당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으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북소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